이 마태복음에는 다섯 개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에서 7장의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교훈이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천국의 비유에 관한 교훈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은 겸손과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 속의 교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식의 신앙을 규탄하고 말세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23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교훈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전체의 말씀까지의 내용이 바로 네 번째 교훈으로 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서로 관계 속에서 겸손으로 하나 돼서 범죄에서 서로를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형제에 대한 회복의 방법과 용서의 교훈으로 교회 구성원들 간의 지체로서의 관계를 중시하는 영적인 교훈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린아이 혹은 소자에 대한 조심성과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곧 천국과 지옥에 관련되어 있으며 천국의 가치와 어떤 사람도 천국에서 이뤄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연륜보다도 신앙의 현재적인 상태를 중시하고 많은 믿음의 연륜을 가지면서도 자라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성장을 반드시 이루라고 당부하고 있지만은 연약한 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 늘 당부하는 그런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초보들에 대해서 더 파격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어린아이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꼴을 짓밟고 물을 더럽히는 양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에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런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신앙이나 교훈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바울조차도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를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포기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로마서 14장, 15장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특히 14장 1절, 3절에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뒤에 나가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5장 1, 2절에 계속해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는 자신은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나 바르지 못한 교훈에 대해서는 얼마나 격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온유한 바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자라야 하고 그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의 비중과 육신의 혈연적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점점 커지고, 육신의 혈육보다 구원과 능력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인한 하늘의 가족 사랑이 더욱 강하게 작용해 가는 것이라고 해도 그러지 않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비중이 교회 속에서 점점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점점 죽이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회 속에서도 혈연적인 육신을 챙기고 그것을 위한다면 아직도 자라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귀중한 신앙적 삶의 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 1절에서 5절인데요. 천국에서 큰 자는 역시 겸손한 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자들의 변론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마가나 누가는 같은 병행 구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복음 9장 46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너 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 마가복음 9장 33절 하반절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내용들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어디서나 위아래를 따지는 것이 세상 어느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력, 경력, 지위, 나이, 촌수, 학렬, 범죄한 인간 본능은 지배 욕구가 어디서나 발동하는 것을 봅니다. 유치원 세계에서도 초등학교 사회에서도 그런 서열을 자연적으로 찾는 것을 보면 참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린아이들이 만나가지고 벌써 얘기 좀 하고 나면 위아래가 벌써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자연인으로부터 죽고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여전히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잠시 주님과 사이가 뜬 순간에 행했던 것들이 바로 이 서열 문제로 다투는 것을 아신 주님은 안타까웠던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 속에서 서열을 따지고 높낮이를 따지는 것보다도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하고 큰 자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관계에 질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을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위계 질서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것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권력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역시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요. 부모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의 내용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 역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골로새서 3장 22절, 디모데전서 6장 1, 2절 보면 상전에 대해서, 직장의 상전에 대해서 역시 같은 경계를 줍니다. 특히 1세기에 노예 제도 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니 주인을 반역하라거나 하는 부추김은 성경에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에 어려움을 끼친다고 해도 벗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0절과 24절에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지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사도의 당부는 대단히 귀중하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권력에 집착하는 것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권력욕은 죄의 근본인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왕의 교만을 범죄한 천사의 모습에 견주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섬김의 자리를 뛰쳐나간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에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심오한 사실을 요한사도는 두 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런가 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만 할 죄악이라고 성경에서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한 모델로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의 큰 자니라. 오늘 본문 2절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는 1차적으로 분명히 겸손의 모델로 예수님께서는 세우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린아이가 죄를 가진 아이고 지옥에 갈 아이라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들 가운데 모델로 세우셨을까? 이런 걸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최고의 겸손의 모델이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모델로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이기적인 야심이나 또는 허황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자세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스스로 높이고 선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만했다가 낭패를 본 베드로 사도 자신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까지는 세상에서 교회 속에서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입으로는 겸손을 강조하면서도 내면은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겸손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러운 겸손이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죄짓게 하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범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엄청난 비극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계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으뜸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범죄에 대한 경계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범죄에서 왔고 범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과 이웃과 자연 그리고 자신과의 부조화를 만드는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죄짓게 하는 것이건 자신이 범죄하는 것이건 모두가 치명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계로 주고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이 내용의 첫 번째는 보면 남을 죄짓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6절 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오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죽게 됐다 그러면 벌벌 떨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은 주님은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약한 신앙의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라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기록이 사실대로라면 우리 육신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남을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확실히 자살해서 죽으라고 하는 무서운 권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케 하는 것은 곧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세상에 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실족케 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7절 상반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은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7절 중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것은 실족하는 사람 스스로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11장 6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같은 내용을 봐도 온전함으로 대하는데도 실족하는 일은 있을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실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두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래 실족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도할 수 없는 내용을 연이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족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한 사람의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복이 아니라 화가 있다고 경계를 주십니다. 두렵죠?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 적용되는 것이 8절에서 9절인데요. 자신을 죄짓게 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다고요. 남을 죄짓게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죄짓게 하는 지체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확대한다고 하면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거든요. 역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잘라버리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단절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박에 습관이 된 사람들이 이제 난 도박하지 않겠다고 도끼를 가지고 자기 팔목을 잘라버렸다. 근데 이 사람이 몇 달 지나고 나니까 화토장을 팔로 이 몸에다가 끼고 도박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유혹이 강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은 왼쪽 자르고 오른쪽 자르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몸을 자른다고 하면 아마 거북이처럼요. 사람이 동글동글할 거예요. 그래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모습이 낫다. 얼마나 지옥이 두려우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 말씀은 사지를 자르는 데 요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경계에 더 주안점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육신에 받은 할례를 의지하고 안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상반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죄의 끈을 자르지 못하는 자기 민족에 대한 한탄을 하는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범죄를 하게 하는 육신을 자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욕구를 마음에서 잘라내는 이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면에서 이 말씀은 지옥의 참혹상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가는 것은 면해야 한다고 하는 두려운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한 경계의 심이 너무 약화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지옥에 밖에 들어가겠느냐 하는 말을 쉽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옥의 판결은 피해야 됩니다. 그만큼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과 비례되게 지옥은 겁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족을 다 자를지라도 몸이 완전히 거북이처럼 동글동글할지라도 지옥에 가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두려운 경계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온 사지가 다 잘리고 눈이 없는 몸이 되더라도 지옥에 가는 것만은 면해야 된다고 경계하시는 음성을 새겨드려야만 합니다. 죄와 지옥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지옥감을 용납하지 않는 철저하게 천국을 지켜가고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은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잃어진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더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잃어진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오셔서 찢기고 상하셔서 잃어진 영혼인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주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치르신 십자가의 희생의 역사를 유효하기 위해서 이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 어린아이 하나가 잃어지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4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지옥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은 회복된 99명을 두고 잃어진 한 영혼에 더 마음을 두십니다.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잃어진 한 영혼을 찾고자 모든 것을 희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양의 성격상 한 마리는 분명히 문제 있는 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리를 빠져나와서 목자를 거역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모두 구원을 얻기까지 만족치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영혼이 저주와 절망의 그늘에 있는 한 주님은 결코 행복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 잃어진 사람이 생명으로 회복할 때를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를 더 기뻐하리라. 13절에 그렇게 하셨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심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은 유효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믿음을 가누기도 힘겹고 다른 사람들 특히 세상에서 각자의 안녕과 지위를 위한 노력을 지나치리만큼 하면서도 이뤄진 영혼을 위하는 마음은 희미하기까지 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세상에서 안정된 삶과 지위를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요즘 학생들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고 안정된 직장을 얻고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합니까? 그러나 신앙의 부분은 그 10분의 1도 안 합니다. 이거 볼 때 참으로 한탄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현실보다 영혼 속에서 영광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남보다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악함보다는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보고 서운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랜 연륜이 지났음에도 미숙아로 남아있어서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병든 것입니다. 벌써 장성해서 남을 돌볼 시기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남은 물론이고 자신을 죄짓게 하는 것도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운 것보다 나으니라. 8절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고 더불어 신앙을 격려하고 의를 행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로 역할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바울사도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주는 관계가 되라고 하는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뤄진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심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나의 신앙의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잃게 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 각자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며 탄식하며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헤아리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